전서 13번 메시지 신성한 통치 5. 이 메시지에서는 3장 13절부터 18절을 살펴봅시다. 13절에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이 나오고 14절부터 16절에는 장차올 심판을 위해 준비함이 나오며 17절과 18절은 결론으로서 경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라는 말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3장 13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집을 만들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의가 거하는 새 우주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불공정하거나 불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해체된 후에도 그분의 영존하는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이 새 우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신뢰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으로 약속하신 것, 즉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두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옛하늘과 옛 땅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옛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새 사람과도 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이 그분의 옛 창조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려지는데 근거가 되는 주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 두 서신에서 이 문제가 거듭 강조됩니다. 요한의 글들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의 글들에서는 그분의 분배 가운데서 분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의 글들에서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의의를 주로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분배와 통치가 이 세 사도들의 사역의 기본 구조들입니다. 생명은 사랑에 속하고 분배는 은혜에 의해서이고 통치는 의에 입각합니다. 이 의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거할 것이요 하나님의 새 우주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 아래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새 우주를 전체적으로 널리 흠뻑 적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심판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발견되기를 힘씀.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계속 말합니다. 평강 가운데서 주님에 의해 발견되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 그분 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의로운 것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위한 의의를 역설하기 때문에 의의 길에서 행하는 믿는 이들에게 평강을 추구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에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에게 발견되라고 권면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불의의 길을 쫓는 이단자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점들과 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의 열매인 평강을 추구하고 있는 믿는 이들은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주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멸망에서 구원 등 장차 올 심판을 위해 예비하려면 비단 평강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는 3장 15절과 16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왜곡시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이 믿는 이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더디고 느릿하고 늦장부리는 것으로 여기거나 간주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말해진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 모실 때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 이단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체하심이 아닌 구원으로 여기라고 믿는 이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씀으로써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 스스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약속을 늦추시고 오래 참으심은 믿는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케 하는 연장된 기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장 15절에 있는 구원은 초기 단계의 구원이 아니라 완성 단계의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들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최고 분깃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의향으로 그분의 오심을 늦추셨습니다. 3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글들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만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증을 갖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체하심이 아닌 구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친 유일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중 하나인 바울도 구약의 예언적 말씀에 기초를 둔 그의 글들에서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이나 사도 베드로의 글을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신약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은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변절의 이단적 가르침을 대항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베드로의 항생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말해낸 거룩한 말씀이므로 그는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글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약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이기도 한 그의 글들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그의 두 서신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을 가장 강하게 언급하면서 바울이 그의 모든 글에서 베드로가 그의 글에서 말한 것들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과 바울의 글들을 왜곡하는 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는 것과 같으므로 멸망,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심판받는 것을 초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과 변절 가운데 있는 이단자들 모두에게 주는 강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겨우 8장으로 된 그의 두 서신에서 베드로는 창세전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1. 삼일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서 그분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미리 아신 바 되었으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대신 죽으심에 의해 그분의 생명 안의 부활과 능력 안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 영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거룩해 하셨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여러 가지 통치적인 심판들에 의해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분의 모든 은혜로 그들로 온전케 하고 굳게 세우고 강화시키고 터가 굳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 뒤에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2. 믿는 이들 편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의해 부르심받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고 그분의 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거듭났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정결케 되고 있으며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있고 생명과 영적인 미덕들 안에서 발전되고 있고 영적인 집,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 체계로 변화되고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미덕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로서 그분의 통치적인 심판에 의해 훈육받으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뛰어난 행실과 경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그분의 영화롭게 됨을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각종 은혜를 맡은 좋은 청지기들로서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재촉함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감을 넉넉히 공급받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더욱 고대하고 있으며 은혜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3. 사탄 편에서 사탄은 믿는 이들의 대적인 마귀로서 삼킬 사람을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4. 우주 편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 정죄되었습니다. 고대의 경건치 않은 세상은 홍수로 멸망되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도시들은 재로 변했습니다.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이단적인 자들과 살아있는 인류는 모두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귀신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 우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바울의 글들을 칭찬함. 바울도 역시 그의 글들에서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글들을 강화시키려고 바울의 글들을 언급합니다. 바울 역시 그의 글들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글들을 높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칭찬 속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난 것이 있는지. 비록 고린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분열적인 선호에 따라 베드로와 바울을 나누려고 시도했을지라도 베드로는 바울을 칭찬하며 그들 모두가 같은 것들, 즉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말하며 또 바울의 글들은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성경처럼 여겨져 구약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칭찬을 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믿음에 관해서 바울에게 면전에서 책망받은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과 바울과 자기 자신 같은 초기의 사도들이 비록 스타일과 용어 구사와 표현법과 보는 면들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법은 서로 달랐지만 같은 유일한 사역, 즉 신약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담대히 인정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사역합니다. 그분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신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속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그들의 유일한 생명의 분깃과 생명 공급과 만유로 분배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며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과 충만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바울의 글들을 왜곡하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했음이 틀림없음을 가리킵니다. 문맥에 따르면 16절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신성한 통치적 징계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본 서신의 결론. 3장 17절과 18절에 본 서신의 결론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사도들의 글들이나 성경을 곡해함으로써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변절, 즉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려 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신자들에 관한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17절에 무법한 자들은 초기의 이단자들로서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들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했습니다. 우리의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은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하다 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의 두 서신에서 쓴 것이 생명의 문제였음을 가리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신성한 능력이 공급한 영원한 생명의 넘치는 공급으로 자라는 것이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누림과 진리에 대한 인식에 의해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 공급에서 이 양육 가운데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생명 공급의 내적 근원 안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서신의 서두에서 베드로는 은혜를 말하고 이제 끝에서는 이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명합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인식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서처럼 진리 곧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에 대한 실제와 동등합니다.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뿐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도 자라야 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명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본 서신을 마감합니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이라는 대명사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